워치만니 형제님의 세 차례의 공개 간증. 소개의 말. 이 세 편의 메시지는 리토생 형제가 1936년 10월 중국 복건성의 동남부 고랑서섬에서 열린 동역자 집회에서 간증한 것입니다. 내가 아는 바로는 그가 일생 동안 공식적으로 자기의 경험을 말한 것은 매우 드물었고 오직 여기에서만 자기의 일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그를 보는 바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함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간증한 것도 그런 일이 있은 지 14년 후에 비로소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 번 이 세 편의 간증을 정리하여 출간하려 했으나 그의 뜻을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루어 오다가 37년 후 곧 1972년 5월 30일 그가 대륙에서 세상을 떠난 후 비로소 이것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이 이것을 발표할 가장 적절한 때라고 믿습니다. 내가 독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 본인의 어떠함보다는 주님이 그에게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주님이 그에게 역사하시어 주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 나타내게 된 것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와 같습니다. 이 세 차례의 간증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차 구원받음과 부르심받음에 대한 간증. 제2차 십자가의 공갈을 배움. 사역의 인도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받음.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이심. 하나님이 맡기신 내 방면의 일. 제3차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가. 금전에 대한 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문서 사업에 필요함을 공급받은 것을 간증함. 이 세 편의 간증에는 그의 1936년 이전의 영적 생활과 사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936년 이전에 출판된 부흥보, 기독도보, 공개서신을 읽으면 그가 여전히 많은 간증과 일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동역자 집회에서 참으로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더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와 네 형제는 복주성에서 영국 성공회가 운영하는 3일 학교의 동기 동창생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친한 친구였으며 항상 같이 공부하고 놀았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우리는 모두 이름뿐인 교우였으며 머리에는 성경 지식으로 가득하고 외면적으로는 세례를 받는 것이나 성찬을 먹는 것이나 예배를 보는 것이나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기독교의 예식은 다 지켰지만 마음으로부터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헛된 영화를 추구했었습니다. 리토생은 중국어에 대한 죄가 매우 깊어서 자주 신문사에 투고하였으며 그 투고 비용으로 복권을 샀습니다. 그는 경극 보는 것을 좋아했으며 나는 운동을 좋아했는데 명예와 사람의 칭찬을 얻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에 나는 그의 생활이 갑자기 변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이전에 세상을 탐하고 사랑하던 생활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동창들에게 간증을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했습니다. 많은 동창들이 주님을 믿었으며 평소에는 자발적으로 학교에 있는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수업 시간에 자주 성경을 읽곤 했지만 시험 때에는 모든 과목마다 다 최고의 점수를 받았으며 성경을 읽음으로 인한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주님을 믿었으므로 생활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학교의 사감 선생님도 개구쟁이에다 교칙도 지키지 않던 몇몇 학생들이 주님을 믿고 생활에 큰 변화가 있어서 교칙을 범한 학생을 처리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네 형제가 일찍이 복음 전하는 집회에 나를 초대했으나 나는 거절을 했는데 왜냐하면 나는 일심으로 유명한 운동선수가 되는 것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내 방에 왔을 때 개인적으로 나에게 복음을 전했고 나에게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고 권했습니다. 당시에 나는 그와 종교 문제로 변론했지만 그는 나에게 반박하지 않고 다만 몇 가지 질문을 하기를 너는 범죄한 적이 있니? 너는 내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을 아니? 너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니? 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마음에서 괴롭다고 느꼈지만 무슨 영문인지를 몰랐으나 나중에서야 이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나에게 복음을 전하여 말하길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므로 진심으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믿기를 원하느냐고 물었고 나는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나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먼저 나를 위해 기도했고 나도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를 드린다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일어났을 때 나의 마음에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했습니다. 나의 생활은 큰 변화가 있었으며 회개의 열매도 맺었습니다. 나는 그의 기도 명단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며 주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1924년 나는 남경 금능대학으로 전학하여 신신하게 영향을 받아 신앙에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네 형제가 남경의 한 형제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으므로 나는 그에게 가서 교통을 했으며 그는 내가 신신하게 영향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병이 조금 좋아진 후에 나는 그를 금능대학에 소개하여 복음을 전한 결과 두 명의 동창을 분명하게 구원시켰습니다. 1928년 내가 금능대학을 떠날 때 전시관으로 주님을 섬길 뜻이 있었습니다. 나는 월급을 받는 전도사가 되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믿음으로 생활을 해야 할지를 몰라서 네 형제를 찾아가서 교통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매우 외로웠으며 마음을 함께하는 동역자가 매우 필요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그와 교통할 때 그는 필요나 혹은 인정으로 인해 마음대로 나를 격려하여 주님을 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에게 요단강이 갈라진 후에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으면 강물이 갈라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러한 믿음이 부족한 것을 알았으므로 환경이 잘 안배된 후에 주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50년 전에 중국에서 네 형제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전 시간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한쪽에 제쳐두고 8년 동안 교편 생활을 했습니다. 1934년 봄, 네 형제가 상해에서 제3차 이기는 자 집회를 열었는데 오전에는 그리스도의 중심성과 보편성을 전했으며 오후에는 하나님의 이기는 자를 전했습니다. 이 특별 집회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주님은 나로 계시를 얻게 하셨으며 나의 영적인 생활에 큰 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일생 처음으로 대집회에서 일어나 나의 일생을 주님께 헌신할 것을 표시했습니다. 그때 나는 여전히 교직에 있었습니다. 1935년 네 형제는 산동 연대에서 새롭게 성령의 부어짐을 체험한 후에 복건의 천주에 와서 특별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는 그 집회에 나를 초청했습니다. 이 집회에서 그는 많은 사람을 이끌어 성령의 부어짐을 체험케 했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능력과 담대함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는 또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간증한 것과 같은 이기는 생활의 비결, 즉 그리스도로 하여금 안에서 대신 사시게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이 집회가 한 차례의 큰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1936년 10월, 니토생 형제는 복건 고랑서에 와서 동역자 집회를 열었는데 그는 나에게 전보를 쳐서 참석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때 나는 이미 주님의 부르심이 분명하여 교직을 내려놓고 믿음의 생활을 하며 주님을 섬길 것을 생각하며 주님의 인도를 앙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네 형제의 전보를 받고는 주님의 안배임을 알고 즉시 가서 참석을 했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네 형제의 간증을 듣게 하셨는데 내가 출판하려는 이 세 편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특별 집회 후에 네 형제와 다른 동역자들은 나에게 광주에 가서 사역을 하도록 안배했으며 나중에는 홍콩에 가서 사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1937년에 네 형제는 중국 서부 운남 곤명에 가서 사역을 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머지않아 그곳을 떠나려 하여 내가 거기에 와서 그곳의 교회를 돕기를 희망했고 나는 그 부담을 받아들여 가족과 함께 그곳으로 갔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3년 동안 사역한 후 1940년 홍콩으로 돌아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네 형제가 광주나 홍콩에 올 때마다 나는 꼭 그를 찾아가 교통을 했습니다. 나는 많은 질문을 적어 가지고 갔지만 그와 교통한 후에는 물을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교통할 때마다 나는 풍성한 생명의 공급을 얻었습니다. 1948년 상해 교회에 특별 집회가 있었으며 나도 참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형제는 집회 가운데서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을 말했는데 말씀이 강했으며 성령의 능력이 충만했으며 집회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이 부흥되어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교회 가운데 함께 동역하여 주님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특별 집회를 마치는 마지막 날 저녁에 나는 먼저 복주로 돌아가야 했으므로 네 형제가 대중 앞에서 이별의 말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본래 한 분이시지만 오늘날 사역자들의 관점과 중점이 같지 않음을 인하여 여러 그리스도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에게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사역자가 표현할 수 없다면 우리의 사역은 실패입니다. 오늘날 여러 사람이 아주 분명하게 그리스도와 대단히 밀접한 접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다만 예수를 둘러싸고 있을 뿐입니다. 혹 어떤 사람은 주님의 뒤를 만졌고 주님의 손을 잡았으며 심지어 주님의 옷을 찢었지만 생명에 있어서는 그분과 조금도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애워싼 사람들 가운데 병든 사람은 그 혈루병에 걸린 여인만이 아니었지만 생명에 있어서 치료함을 얻은 사람은 오직 이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베세다에 있는 그리스도, 거라샤인에 있는 그리스도, 엠마오에 있는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들은 체험에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기이한 능력을 보았으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러한 능력들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진정한 내적 계시가 없다면 이러한 것들은 모두 소용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은 엠마오의 그리스도를 풍성한 느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해석해 줄 수도 있으며 심지어 사람들은 정말로 마음이 뜨겁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여전히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역은 계시된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내가 위 형제에게 할 뿐 아니라 또한 모든 동역자들과 형제 자매들에게도 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내가 만약 계시된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줄 수 없다면 우리의 사역은 실패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역자들에게 두 가지 기본적으로 다른 입장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역, 성경 해석, 기적, 기이한 능력, 기도의 응답 등이고 다른 하나는 계시된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해 곧 1948년 6월 초에서 9월 말까지 네 형제는 복건 고령산상에서 4개월 동안 전국 동역자를 훈련시켰는데 나도 참가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네 형제 앞에서 약 7시간 동안 그의 말씀의 공급을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영적인 인식과 주님을 위한 사역의 원칙에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을 입었습니다. 산상에서 그가 전한 것은 아래의 몇 방면입니다. 첫째, 어떻게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가? 둘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역자가 되는가? 셋째, 어떻게 성경을 읽는가? 넷째,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다섯째, 어떻게 초신자를 인도하는가? 여섯째, 어떻게 교회의 사물을 처리하는가? 등등입니다. 훈련 중에 간증 집회도 있었습니다. 훈련을 받는 형제 자매들이 짧게 간증을 하고 나서 네 형제가 각 사람의 간증을 근거해서 영적인 진단을 하고 개인의 영적인 어려움과 그것에서 구출받는 길을 약간 지적해 주었습니다. 네 형제의 느낌이 민감하고 진단이 정확했기 때문에 그 지적한 바가 간증한 사람의 필요에 부합했습니다. 훈련을 마친 후 동역자들은 그들이 얻은 도움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와 그들이 원래 있던 각지의 지방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의 큰 축복이 있어서 교회들은 큰 부흥이 있게 되었으며 또한 건축되었고 주님의 사역이 발전하여 주님의 복음이 큰 능력으로 확장되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1950년 초 니토생 형제는 홍콩에 왔으며 머지않아 이상수 형제도 왔습니다. 이전에 두 형제가 동시에 한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한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홍콩 교회에 큰 부흥을 주었습니다. 원래 2,300명이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짧은 기간 내에 2,3천명이 되었습니다. 홍콩 교회는 특별히 은혜를 얻은 지방이었습니다. 얼마 후 니 형제는 상해로 돌아갈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의 시국은 매우 긴장되어 있었으므로 형제들은 모두 그에게 중국 대륙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니 형제는 대륙에 있는 교회들과 동역자들을 관심함으로 돌아가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환난과 결박됨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으나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고 말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참으로 그러한 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상해로 돌아간 후 1, 2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니 형제는 여전히 사역의 기회로 사용하여 힘을 다하여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때 전 중국의 지방교회는 600여 곳에 약 9만여 명의 성도가 있었는데 대다수는 그의 도움을 입었습니다. 1952년 니 형제는 주님에 대한 충성으로 인해 진리를 위하여 갑자기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으며 20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 20년 동안 외부 세계는 그에 관한 어떤 소식도 접할 수 없었으며 단지 소식에 의해 알 수 있는 것은 중국 정부가 그를 이용해서 영어로 된 과학서적을 중국어로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오직 그의 자매에게만 1971년 11월 네 형제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2, 3주에 한 번씩 그를 면회하고 생활용품을 공급하는 것이 허락되었었습니다. 네 형제의 심장은 보통 사람의 반밖에 되지 않았으며 작년 때에 심장병이 걸려서 매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의 생명을 지키셨고 1972년 5월 30일에 이르러서 주님 품에 안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고를 마쳤으며 행한 일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의 육신은 비록 갇혔지만 주님이 그에게 준 메시지는 오히려 무한하게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의 말씀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계시를 얻고 영적인 것을 보았으며 교회가 건축되고 성경 안에 감추어진 많은 진리들이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네 형제가 저술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이라는 두 권의 책은 유럽과 미국에서 매우 많이 팔려 많은 사람들이 빛을 얻고 영적인 생활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또한 지방교회에 하나의 입장으로 돌아오는 데 좋은 간증을 주었습니다. 과거 반세기를 회고해 볼 때 하나님이 네 형제로 말미암아 전한 메시지와 행한 사역은 매우 많고 또한 풍성합니다. 이 세 편의 간증은 네 형제의 1936년 이전의 부분적인 약전에 불과하며 내가 제기하는 것은 1928년에서 1952년까지의 일을 대강 기록하는 것뿐입니다. 그의 많은 저서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형제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투명하며 자신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드렸으며 죽기까지 충성스럽게 순복했는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이 크게 쓴 그릇이며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참으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와 같습니다. 주님이 이 세 편의 간증을 축복하사 모든 독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그리스도 예수께 모든 영광이 영원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1973년 8월 1일 홍콩에서 편자 위광희